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이렇게 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잡한 정보의 바다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딱 건져 올릴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2026년 3월 20일자 시사 이슈 요약본이랑 그 겨울망주라는 분의 논평 자료거든요.
네, 그 자료들을 보면 국제안보, 국내 정치,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진짜 겉보기엔 완전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좋아요. 우리 하나씩 풀어보죠.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핵심 테마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결정과 책임의 엄청난 무게입니다.
아, 결정과 책임이요? 그거 진짜 무거운 단어네요.
네. 전쟁을 일으키는 막대한 비용부터 국가 사법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또 AI 시대에 결국 인간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로 쫙 연결되는지 오늘 탐구해 볼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국가 지도자들이 짊어진 결정의 무게 중에서 제일 무겁다고 할 수 있는 거, 전쟁이랑 안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와, 네. 저 진짜 자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피트 헤게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 전쟁 비용으로 의회에 무려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60조 원을 요청했다면서요?
네네, 엄청난 금액이죠. 게다가 발언도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나쁜 사람을 죽이는 데는 돈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의 라리자니 같은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면서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탄약을 막 비축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이 거대한 청구서를 혼자 감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들으니까 딱 그 비유가 떠오르네요. 완전 초대형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비싼 거 다 시켜서 먹어놓고, 다 먹고 나서 그 엄청난 계산서를 슬쩍 옆에 있는 동맹국한테 내미는 상황 같달까요?
하하,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타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죠.
맞아요. 일본은 나토와 다르다, 확실한 지원을 원한다, 이렇게 대놓고 강하게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필 일본한테 이러는 건가요?
그게 구조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일본이 국가를 돌리려면 원유가 필요한데 그 수입량의 90% 이상을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거든요.
아하, 에너지 생명줄을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는 해상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안보 측면에서도 주일 미군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그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막 오찬 일정까지 취소해가면서 25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군요.
네, 총리가 트럼프를 향해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엄청 치켜세우기는 했지만 막상 제일 중요한 파병에 대해서는 진땀을 빼며 확답을 피했잖아요.
그게 참 아슬아슬한 외교전이더라고요. 사실 논평 자료 보니까 지금 일본 국민의 80%가 파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던데, 이게 평화안보 문제도 얽혀 있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극우 세력들만 지금 찬성하고 대다수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아주 지뢰밭 같은 딜레마 상황이죠. 무엇보다 이 전쟁 자체가 헌장에 위배되는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비판이 엄청 거세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자료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이나 이스라엘 주장대로라면 이란이 정말로 주요 군사시설 타격을 받아서 군사적 능력을 잃었다고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논평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이란의 위협이 정말 끝났다면 대체 왜 이 타이밍에 일본한테 굳이 파병을 요청하겠느냐는 거죠.
그러게요.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나요?
결국 전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강제로 줄 세우고 앞으로 들어갈 유지 비용이나 정치적 책임을 분담시키려는 아주 고도의 체스게임인 셈이죠.
세자네.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완전 남의 같지가 않네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라던가 미군 주둔이라는 안보 조건, 이거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판박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청구서와 파병 압박이 결국 바다 건너서 바로 우리, 서울을 향할 수 있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도 꼭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방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이라는 힘을 어떻게 쓰고 누가 그 비용을 책임질 거냐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선을 국내로 확 돌려보죠.
네, 국가 내부의 사법 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충돌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지금 양측의 주장을 원 자료에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차원에서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점 아주 명확히 밝혀두고 시작할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죠.
네, 더불어 민주당이 이른바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 수사청이랑 공소청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잖아요. 국민의힘 주장은 이거예요. 고작 0.1%의 검찰 특수부를 잡겠다고 99%의 일반 민생 범죄 수사를 다 마비시킨다는 거죠.
여당의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엄청 높죠. 민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고요. 또 경찰의 과잉 수사를 제어할 장치가 없고 권력 수사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거기다가 사건이 이기관 저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재판이 지연되면 결국 범죄자들만 웃게 될 거라는 게 여당의 아주 구체적인 우려사항이죠.
네. 심지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오용한 패륜적 형태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번 법안 통과를 강하게 지지하는 결방주 논평의 시각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논평은 입장이 완전 다르던데요.
네. 논평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랑 검찰, 언론이 비판하면 잘 된 거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여당이 0.1% 특수부 때문에 99%가 마비된다고 한 거, 거기도 반박 논리가 있죠?
맞습니다. 논평 자료에서는 과거 윤석열 정권 당시를 예로 들어요. 그때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잡으려고 전국에 내로라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다 동원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나머지 대다수 검사들의 업무가 엄청 과중되고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었다. 이런 반박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나온 검찰 권력 남용 리포트 내용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검찰의 그 수사권, 기소권 독전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아예 청산해야 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거대한 아파트 건물의 수도 배관을 완전히 새로 까는 대공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수도 배관 공사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한쪽에서는 멀쩡한 배관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집 구조가 무너지고 오히려 범죄자라는 쥐새끼들만 신나게 활개칠 거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는 거고요.
아하, 치안 공백과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입장이군요.
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배관 자체가 이미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고 독점되어 있었으니까 당장 부수고 새 배관을 카는 게 맞다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 거죠.
비유가 아주 딱이네요. 결국 이 사법 권력의 향방, 그러니까 그 배관의 밸브를 누가 쥐느냐가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정의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전쟁이나 국가 권력구조 같은 막 엄청 거대한 스케일의 결정과 책임 문제에서 우리 청취자 개인의 커리어나 직장 내 문제로 스케일을 좀 확 좁혀볼게요.
네, 이제 여러분의 책상 위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월스트리트발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과 같은 화이트 칼라의 정형화된 업무들이 다 AI로 빠르게 대체된다는 내용 말이에요.
네, 정보를 모으고 구조화하는 그런 실행의 외조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 직장인들은 다 일자리를 잃고 끝나는 건가요?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우울하고 정보의 압박감이 확 오는데요.
하하,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반전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AI의 확산은 화이트 칼라의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바로 책임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료에 나오는 한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를 볼까요?
아, 직원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확 줄였다는 그 회사요?
맞습니다. AI 덕분에 실행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줄었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10명이 각자 교차 검증하며 감당하던 일과 리스크가 이제는 살아남은 3명에게 몰렸다는 뜻입니다.
와, 3명한테 책임이 다 압축돼버렸네요.
네, 소수에게 남겨진 결정과 책임의 리스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진 거죠. 왜냐하면 AI는 결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맞네요. 논평에서도 그 치명적인 한계를 지적했잖아요. AI는 일을 척척 해내는 실행 속도는 엄청난데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책임은 단 1g도 못 진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생성형 AI는 거대한 사전에서 정답만 쏙쏙 뽑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냥 가장 확률적으로 그럴싸하고 유사한 단어를 이어붙이도록 학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환각현상,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오류가 생기는 거군요.
맞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섞어버리죠.
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빛의 속도로 일은 엄청 잘하는데 가끔 아는 척하면서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섞어오는 초고속 뻔뻔한 인턴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이 인턴이 써온 보고서를 제가 대충 보고 좋다고 최종 결제 도장을 딱 찍었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도장을 찍은 인간, 바로 결정권자입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AI가 일자리 뺏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논평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겁니다. 결국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역량은 단순히 툴을 잘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쏟아지는 결과물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그 신뢰성을 분별해내고 오류를 교정하고 또 전체 구조를 살게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 분별하고 책임지는 능력이 인간이 살아남을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거죠.
아, 오늘 진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2천억 달러짜리 중동전쟁의 어마어마한 청구서와 파병의 딜레마를 먼저 봤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권력, 그 밸브를 누가 줄 것인가, 쪼개고 재분배하는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혈투도 살펴봤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실물을 AI한테 싹 넘긴 화이트 칼러가 앞으로 데스크 위에서 짊어지게 될 그 막중한 책임의 무게까지 짚어봤습니다.
스케일은 다 달랐지만 결국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이 분명히 있었죠.
네, 오늘 살펴보니 모든 자료가 말해주는 건 압도적인 힘과 효율성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막대한 책임과 고도의 판단력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깊게 숙고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뭐 위기 상황이나 아주 중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비용과 효율을 핑계로 AI나 시스템에게 아예 결정권한마저 슬그머니 넘겨버리려는 유혹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와, 전쟁에서 누구를 타격할지 결정을 기계한테 맡긴다고요?
그렇죠. 만약 누구를 공격할지 혹은 누구를 기소할지조차 AI가 알고리즘으로 효율적으로 추천해주고 인간은 그냥 기계적으로 승인만 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인간의 책임은 과연 어떤 형태로 남아있어야 할까요?
진짜 서늘하고도 깊은 질문이네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권력구조가 막 바뀌어도 결국 최종 도장을 찍는 자의 손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는 그 처음의 테마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오늘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실 때 이 질문을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꽉꽉 채워서 다시 맞춰보러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